마태복음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가지고 확인하게 될 텐데요. 제목, 잘못 각인된 것 치유입니다. 우리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이번에 인천에서 맞죠? 인천 맞죠? 그 초등학생 살해한 사건, 고등학생이지, 여고생이. 그 사건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뭐가 각인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여고생 애한테 각인된 게 살인사건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이번 주에 겔질을 하다가 좀 봐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해놨는데 이 여고생한테 각인된 게 무엇이었느냐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뭘 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치소에서 그림을 뭐 할 거 없으면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펜하고 종이하고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토막난 인체를 그렸대요. 부모가 의사고 부동산 중개인이고 집이 좀 잘 사냐 하니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구치소에 같이 있는 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씨 나도 힘든데 내가 왜 피해자 부모한테 미안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시체를 들고 그 토막난 시신을 들고 홍대 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그 범행을 하고 나서 그런 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좀 우울한 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아 담당 검사가 잘생겨서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들어와가지고는 항상 했던 게 살인소설을 맨날 읽었대요. 책을 읽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구치소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 쟤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뭔가 들어간 게 이 친구한테, 여고생에 불과한 이 친구한테 들어간 게 이런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범 있잖아요, 공범. 자기는 주범이고 공범인데 걔가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범 여자애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좋아하냐. 이러니까, 아, 좋아한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동성애까지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살인 관련된 소설 같은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대충 한니발이라고 미드 맞죠?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애가 그걸 보면서 각인시켰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인육을 먹는 것, 이런 것이 드라마로 보면서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의 문제, 아픔 이런 건 느낄 수 없도록 사람 속에 깊이 새겨져 버린 거죠. 완전 잘못된 걸로 새겨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것,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엄청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머니도 비슷한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글이 길어가지고 그 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요. 뭐 구치소에서 이 친구를 만나본 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길게 나오는데 그걸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가지 대충 기억나는 게 그 애가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어머니 우울증 비슷한 이상한 뭐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안 했냐 하니까 자기도 힘들다. 자기도 너무 어렵다. 엄마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애를 케어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돈은 많지만 들어와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딸한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들어왔던 영적 문제 그대로 들어온, 완전 각인된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코드 있잖아. 동성애가 괜찮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을 스릴러물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잘생긴 배우 동원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인된 것. 그래서 미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보면은, 아, 미드 열심히 보면 영어 공부되고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끔찍한 혼종으로 각인돼버린 거야. 이게 살인사건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걸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전혀 문제 없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 막 화를 내고 막 우울해하고 울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내가 왜 30년이나 썩어야 되냐? 이랬다는 거지. 나 30년이나 이거 할, 이걸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막 그랬대. 근데, 좀 들어오더니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야. 아, 나 정신감정을 받게 돼가지고,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정신감정 받고 나서 이거 통과되면은 나 8년만 살고 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언니들 나 이제 조금만 살고 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고생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사로잡아버리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다고.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어. 여러분 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 각인된 것. 이걸 어른 돼서 빼내기는 힘듭니다. 렘넌트 때 빼내야 돼요. 이거는 생명권 싸움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은 마태, 세리였던 사도, 세리였다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말고 완전 잘못된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 하고 잘못 각인된 것을 빼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잘못 알고 있냐? 아니요, 우리도 잘못 알고 있어요. 유대인만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것이 착각된 것, 틀린 것, 다른 것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공하면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거지. 좋은 대학 가면 뭐든지 다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많은 부모님들이 네가 공부 잘하면 뭘 해도 무슨 쇼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네가 대학만 좋은 데 가봐라. 머리를 염색을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러는 거야. 좋은 대학만 가면은 뭐 밤낮 롯데월드 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많은 말들이 그래.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대학만 잘 가면 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성공만 하면 된다. 얘기하죠. 그걸 각인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무슨 TV에서 나오는 내용도 열심히 해라. 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같은 데서 무슨 감동 주는 특집을 한다. 이렇게 해도 결론은 이거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라는 거지. 그걸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은 아니야. 그런데 복음도 아닌데 맞는 말처럼 들리니까 이게 더 깊이 각인돼 버려.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행동 바르게 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해라. 틀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행동 깨끗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맞는 말인데 성공하는 뭐 실패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을리게 있어라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사람 기준이에요. 이게 전부 뭐냐?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바벨탑 중심입니다. 근데 렘넌트는 이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요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요. 요렇게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된다는 거니까. 머리 좋으면 된다는 거니까. 이쁘면 된다는 거니까.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 육신 관점이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고 수준 높은 얘기지만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노력해라. 노력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모든 종교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말 안 하죠. 노력하자 이런 말 안 합니다. 최선 다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복음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동 열심히 해라, 바르게 해라 이걸 보고 조금 수준 높은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맞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 상태 들어온 거 못 맞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상태 들어오잖아요. 근본 문제에 사람 빠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열심히 한다고 마귀 자녀 신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마귀 자녀 신분이 바뀝니까? 마귀가 도망가요? 귀신 도망가요? 안 그래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방금 그 친구 돈 많잖아요. 그 공범도 돈 많다니까. 그 집안 아주 잘 산 집안이라니까. 변호사도 비싼 변호사 샀다니까.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죠. 귀신한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것 하면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실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실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뭐가 제일 관심 있고 뭐가 제일 재밌느냐?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거든. 냉정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여러분 자신이야. 지금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 귀에는 별로 들리지 않고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 덕질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나는 뭐 게임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아, 겐지충 개쓰레기. 뭐 이렇게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자신이죠. 그걸 보고 우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우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죽음, 심판, 지옥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가문, 가정 다 멸망시키죠. 여섯 가지 상태. 이 멸망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 당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렘넌트는 멸망하는 자리에 멸망하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엮여가지고 실패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방향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말하는 요 육신 종교 율법 수준을 벗어나겠느냐? 복음으로 돌아가서 각인을 치유하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가라. 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마실 거 아무것도 안 마시면 죽잖아요. 맛집 안 찾아다니면 그것도 좀 재미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육신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육신 가지고 영적인 거 빼앗거든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그게 영적인 걸 싹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배가 고프지 않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거든. 배고프죠. 당연히 40일 동안 밥 안 먹으면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야,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빵, 저기 돌들 많은데, 광야에서 예수님 금식하셨거든? 돌덩이밖에 없어. 저기 돌이 많은데, 이 돌을 빵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어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꺾어버려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타치도 않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 보겠냐. 네가 얼마나 인정받겠냐.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인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 얻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다고요. 우리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 사단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보배 너에게 다 주겠다.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성경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가지고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아라. 두 번째,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복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래야 될 줄 압니다. 복받아야 뭔가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복이 뭔데요? 복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전부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복을 뒤집은 거예요. 돈 많은 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아, 날마다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이래야 복받을 것 같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럽니다. 자기 것 고집하고 집착해가지고 싹 끌어모아야 성공하는 줄 알고 복받는 줄 아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복받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붙잡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어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목소리 보소라는 말이지, 그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복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거든. 참된 복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육신적인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다 상관없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오직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그 참된 복을 렘넌트가 받았다는 사실을 빨리 체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을 버려라. 그래서 이것 붙잡고 모든 다른 착각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옷 잘 입을까? 어떻게 해야 옷 좋은 거 입을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배부를까? 어떻게 해야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예수님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고민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굶어 죽도록 실수해가지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야, 저기 들에 백합화 보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얘기하시는 거야. 야, 저 이제 얘들아 저기 꽃 보이지 않냐? 꽃. 저 꽃 얼마나 이쁘냐? 저 백합화를 보면은 솔로몬 임금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비단 뭐 옷을 입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명품을 걸쳤다고 해도 저 꽃보다 못하지 않냐? 아름다운 게 솔직히 그렇잖아. 인정? 인정. 그런데 그 들의 꽃이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했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염려하지 마라. 제발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려를 버려라.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하지 말고 참된 기도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육신 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것 넘어서라. 잡히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잘 쳤다 못 쳤다? 이것도 여러분의 기준 아니에요. 기말고사 다 끝났죠. 그죠? 잘 친 사람 있고 못 친 사람 있겠지. 그때 중간고사 때 잘 친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명 손들었는데 담대하게. 그치? 맞아. 기말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기말 잘 쳤을 수도 있고 못 쳤을 수도 있지.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쳤으면 된 거예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시험 쳤다. 점수는 상관없는 거야. 문제는 별로 안 누리면서 눌리면서 에이 왜 이렇게 안 돼? 뭐 이러면서 했겠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 빨리 바꾸는 거야. 육신관념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종교 생각을 버려라. 종교관념 버려라.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가 노력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번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거 종교예요. 우리는 뭘로 가느냐? 종교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니네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종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는 살인 안 했다고 폭력해본 적 없다고 남 때린 적 없다고 생각하겠지. 지나가는 사람을 네 친구를 미워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 보고 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으로도 지옥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야, 이 멍청한 녀석아 라고 얘기하는 게 센 욕입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한두 사람 빼고는 이것보다 상당히 급수가 한두 급수 이상 높은 욕들을 상당히 해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당장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우리 애들은 착한 것 같아. 여러분 착한 것 같아. 욕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얼굴 자체가 욕을 전혀 안 했을 것 같은. 그렇지, 아영띠 얼굴이 와, 욕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은 얼굴 아니야, 그치? 인정?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욕 한마디 한 것 가지고도 지옥 가야 된다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 인간에게 오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거든. 이게 근본 문제거든. 근데 이걸 종교 가지고 해결되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옵니다. 해결되냐? 안 돼요.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잘못됐고 틀렸고 못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 만나는 것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만이 이 모든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구나, 참된 선지자구나, 참된 왕이구나.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붙잡는 대로 가는 거라고. 이거 붙잡는 대로 계속 가야 돼. 이거 붙잡고 계속 각인시켜야 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종교관념 빨리 뽑아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연 참 선지자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이긴 참 왕이구나.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는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다. 모든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다.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그리스도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이 되는 순간부터 렘넌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깨달을 때 이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그리스도 깨닫고 붙잡을 때 이 저주 재앙 무너지기 시작해요. 응답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느냐? 능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한테 다른 게 너무 많잖아. 그리스도로 오직이 잘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몇 번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몇 번 불러봤습니까? 그리스도로 얼마나 여러분 충만합니까? 내 근본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닥에 있는 기초가 기본이 근본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로 24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직 오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안 나타나. 아시겠어요?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다행인 거야. 왜?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됐는데 여러분 유일성 있어봐. 다른 데로 가버린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까지 응답을 딱 쥐고 홀드하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응답을 풀어주려고. 오늘 그리스도가 렘넌트의 평생의 오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보라는 거.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리액션이야. 그냥 아멘 뭐 많이 해가지고 막 분위기 띄워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습관 렘넌트 때 안 기르면 어른 되면 안 바뀌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11시 예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드리게 될 그 예배가 렘넌트 여러분의 아멘 소리로 진동해버려야 돼. 저는 그게 꿈입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왜냐? 그 아멘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와지기 때문에. 오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고백하는 게 아멘이잖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인정하는 거야. 그거 선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이 딱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아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만 아멘 하잖아. 그치? 이렇게 친절하게 낚시를 딱 떡밥을 던져주는데도 아멘이라고 물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걸 보고 세 글자로 불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 또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뭐 잔소리하고 이게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잖아. 그럼 병들어. 영혼이 병들어.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암 생겨. 바꿔야지. 그치?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만 율법 붙잡거든. 자꾸만 판단한다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너 왜 그래 뭐 이러면서 판단한다니까. 그 판단하는 것을 버리라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라고. 율법의 기준, 행위의 기준, 사람의 눈의 기준 이걸 버려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는 아웃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거든.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야.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사람 살리는 전도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따지는 것 가지고는 생명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야 넌 눈에 그 눈곱 꼈어 이러면서 막 야 너 눈에 티 있어 뭐 이래가지고 너 안 씻고 나왔냐 뭐 이래가지고 거울은 뭐 폼으로 들고 다니니 뭐 너 내 집에 거울도 없니 뭐 이러면서 막 욕하는데 사실 자기 눈에는 이만한 거 대들보만한 눈곱이 껴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잖아. 아 이 새끼 칠칠 맞게 뭐 이래가지고 아, 겨 같은 거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이 병신 더러운 놈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는 똥 냄새 펄펄 풍기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 대신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대로 가라.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율법 가진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나오는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진짜 씨가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던지잖아. 복음 안 받을 사람 길가에 떨어지면은 영접도 안 해. 복음 안 받아. 놔두면 돼. 상관없어. 그거는 복음 받을 땅이 아니었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딱 씨를 뿌렸더니 영접만 딱 해주고 그만두더라. 돌밭이야.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좀 하는 것 같다가 아 그만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만둔다. 가시밭이야.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이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 100배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냐? 뭐가 있으면 되느냐?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돼.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현장에 보면 가라지 같은 게 있거든요. 현장에 보면 나쁜 게 있어. 현장에 보면 잘못된 게 있어. 다락방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와.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시험 들지 마라. 가라지 하나님이 걸러내신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쭉정이가 있고 제대로 된 곡식이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열매가 있고 썩은 열매가 있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당장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 자라고 나면 다 구분돼. 이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신 추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정이를 다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나는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겨자씨같이 조그만한 나를 통해서 한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룩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붙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앞에서 찬양팀하고 율동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칠판 지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말이지. 왜? 보화를 감추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아 뭐 저 땅대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메마른 땅에 막 손 그 막 손바닥만한 땅에서 막 소작농하는 것 같으니까 불쌍하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 속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헌신, 오늘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화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는 진주와 같다. 모든 것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 진주와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물에 그물을 가지고 쫙 해가지고 고기를 쓸어 담아가지고 잘못된 고기는 버리고 잘된 고기는 저장하는 것처럼 생명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율법으로는 이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생명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에는 여기로 갑니다. 율법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따지거든.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가지고 따지거든.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음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복음 붙잡는 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생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것, 육신 버려라. 육신적인 관점과 기준과 목표 대신에 영적인 것 붙잡아라. 오늘 모든 렘넌트는 종교관념 버리고 복음 붙잡아라. 모든 렘넌트는 율법의 기준 버리고 생명의 기준으로 가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 바꿔야 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요, 전부 잘못됐다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거의 대부분 잘못됐다 보시면 돼요. 아예 뭐, 다 모르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겠지. 그러나 참고만 하세요. 왜냐? 세상이 말하는 목표,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거 따라가다 보면 12가지 문제에 빠지거든.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실컷 달려갔더니 끝에 와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는, 세상 기준 가지고는 절대 요 12가지 오는 문제를 못 막습니다. 사실상 12가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게 세상의 전략이거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전략이야. 문제는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에 낚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버리고 있다는 거지. 그 평가에 여러분 영향받잖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향받잖아. 피부가 어떠냐 이거 가지고 엄청 영향받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가지고 영향받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 가지고 허세 부리고, 이거 가지고 화장하고, 이거 가지고 분장하고, 이거 가지고 위장하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알바 뛰고. 안 맞잖아요. 속고 있다는 거지. 너무 이런데 다른 것에 속고 있다는 거지. 전부 다른 것 가지고 속고 있습니다. 틀린 것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렘넌트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와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거야. 바꿔라. 조금만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야.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의 것.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 선생님이 말하는 것, 친구들이 말하는 것,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거는 참고예요.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의 것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상실된 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진 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로잡힌 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도록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의 것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적출, 어려운 말로. 왜 빼낸다고 하잖아. 뽑아낸다고 하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제? 잘라낸다? 그 말? 암세포 같은 거 있잖아. 암세포. 암세포 적출한다 말이 맞냐? 암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뜯어 사람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딱 암세포 들어있는 거 잘라내잖아. 메스로 잘라낸다니까. 빼내야 돼. 뽑아내야 돼. 내 속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 빼내는 수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제 수술이 필요해. 암세포 뽑아내는 수술이 필요해. 수술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집중이라고 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치유하는 것이다. 세상의 의사들이 하는 그 수술로는 영적인 암은 못 뽑아냅니다. 영혼에 새겨져 있는, 각인으로 새겨져 있는 그 암은 못 뽑아내요. 마음 생각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라는 암덩어리는 못 빼낸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해내는 시간표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린 이제 여름 훈련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라. 여름 훈련 속에서 완전 이번 3주, 4주 동안 집중하겠다. 마음 먹으세요. 자, 이번 주에 히로시마 선교 캠프 있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렘넌트 리더 수련회죠? 진짜. 뭐야, 다음 주가 리더 수련회네, 진짜.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 다음 주 세계 렘넌트 대회라고. 그 다음 주 중고 합숙 훈련이야. 그거 끝나고 뭐 나면 우리 자체 수련회야. 자체 수련회 펜션 잡아놨어요. 우리 은수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풀장 있는 곳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우리 총무 선생님이 발품을 팔고 수고를 해서 드디어 풀장이 있는 데로 예약을 어제 마쳤다. 그저께 마쳤다. 좋냐? 좋아? 네,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놀이하고 막 해야지.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물놀이는 열심히 하시고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 고기도 많이 처먹처먹 하시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집중. 영적인 근본 각인을 바꾸는 집중.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여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이 렘넌트의 생애, 그리스도가 깊이 체험되는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는 한 주간 또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 잘못 새겨지고 잘못 심겨지고 잘못 기억되고 있는 모든 사단이 준 것, 다른 것, 틀린 것 뽑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렘넌트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